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려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다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하여 왔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클리프고요. 저 교회의 미니스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항상 오시는 분들 교회 멤버이시거나 뭐 항상 자주 오시는 분들, 뭐 유튜브로 라이브 스트림으로 보시는 분들, 이번에 저희가 그 재정 회계 연도를 이제 마무리하거든요. 6월 말에. 그래서 내 예산이 그 헌금이 약간 예산보다 낮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큰 말씀, 큰 패세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질문으로 오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마음을 겪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8일간의 유대인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특별한 점은 사람들이 이 초막, 임시 처소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동네에서 이제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기념하는 절기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기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피할 곳 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8일간의 절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어떻게 들어가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고 있던 약간 어려운 일들, 좀 적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대화, 좀 적대적인 상황을 겪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상황으로 마무리됩니다. 아주 많은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붓고 이렇게 사랑해줬던 사람들이 떠날 때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6장과 7장 사이에 6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6장은 유월절 기간, 그러니까 봄에 일어난 일이고요. 7장은 초막절, 그러니까 수확 시기인 가을에 지켜졌기 때문이죠. 그럼 그 예수님은 그 6개월 동안 어떤 마음을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케어해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떤 마음을 겪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런 적대적인 대화에서 이제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에 대한 위협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지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7장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약간 팁을 어떤 조언을 하는 걸 보여 알수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조차도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이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팁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언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조금 늦게 참여하시는, 한 3, 4일 후에 참여하시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그 결의에 찬 성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잘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거부한다면 저는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한두 번 하고,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고 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좀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자기에게 불필요한 관심을, 불필요한 스팟라이트를 받지 않으시려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거절하고 떠나고 형제자매들도 자기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모습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번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결의를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6절에는 예수님에게 형제 자매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데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형제들이고요. 또 예수님에게는 자매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모습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다 또한 초기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요. 또 야고보와 유다는 나중에 성경이 되는 이 편지를 쓰게 되죠. 즉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결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다락방에 모였던 신도 120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 또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결심을 하시고 계속해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할수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사도행전 1장에 그 성령이 임했던 그날 교회의 탄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날 예수님의 결의가 있고 예수님의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약의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모습대로, 사도행전 1장에 모으셨던 모습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정말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하였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때처럼 그 사람들과 같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도시로 다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면, 예수님께 배운 것들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면, 정말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성령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의 도시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계획하진 않았었어요.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습은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라피들이 당시에 가르칠 때는 자신들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라피들이 가진 권위는 좀 부차적이고 간접적인 것이었던 것이죠. 라피들이 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권위는 다른 라피나 다른 선생을 인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라피들이 받은 정규 교육이나 그런 권위를 부여받는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씀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청중을 놀라게, 당시 예수님을 듣고 있던 청중을 놀라게 했던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당황했던 것은, 놀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제 삼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심판받을 자들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기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누구에게 교육을 받거나 권위를 부여받는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당신의 가르침이 좋고 괜찮은데 도대체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 누구에게 권위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들으려나 사람들이 잘안 들으려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자신의 권위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만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서 왔다. 내가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예수님이 과연 어디서 교육을 받았을 것인가? 이러한 가르침을 어디서 받았을 것인가? 예수님이 이러한 정보를 어디서 가졌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이랑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커넥션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그런 지식을 알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이 평범한 소년으로 평범한 양육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할까 말까 좀 고민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평범한 소년으로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12살이었을 때, 예수님의 가족이 축제 기간에 절기 동안에 성전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랍비와 대화를 나누며 또 경청하고 질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 보통 평범한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 100% 신이셨고 모든 것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배우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2장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구간에 계신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그 선지자 안나가 등장합니다. 누가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을 받았는데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과연 시므온은 그걸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시므온은 이 아기를 보았을 때이 아기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도 전이고 어떤 계시가 나타나기도 전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선지자 안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와의 교감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교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가능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편 25, 이사야 45장, 시편 119절, 아모스 3장 7절, 이 모든 구절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교감하시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시며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통찰력은 즉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우린 여기서 발생하는 긴장과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컨플릭트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듣고 있던 사람들은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율법은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동전 한 면에서는 이런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신명기 18장 20절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옳다, 예수님이 죽이는 것이 율법에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저 율법의 규칙대로, 율법이 정한 대로 예수라는 이 자를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의롭고 옳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계속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속을 드러내는 것이죠. 겉면으로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실 굉장히 너희의 마음속은 죄악되고 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24절에서 요한복음 7장의 앞부분을 다 요약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공의로 판단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의로 판단하라 라는 명령,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라는 명령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읽어봅시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그 죄악된 마음이 사용하는 죄악된 잣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자기들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 잘못된 목적지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잣대, 이 지표가 옳지 않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죄악된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8일간의 축제 기간이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행동과 이 절기를 기념하는 그런 행동에, 그런 일에 참여하고 있던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모두 뭐 기뻐하고 셀러브레이트하고 막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고 선물 주고 파티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막 파티하고 이러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대단한 어떤 영적인 행동, 대단한 어떤 절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화가 나고 나에게 불만이 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을 거듭나 그 회복시킨 것, 낫게 한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있느냐? 그게 그렇게 안 좋은 일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겠죠? 신명기 18장의 율법대로 우리는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거짓을 말하고 더 많은 죄로, 그또 다른 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공의를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바로 허수아비 논증 오류로 대응합니다.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는 대화나 토론의 전략인데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고 그것을 어떤 극단적인 방법으로 왜곡하거나 과장한 다음에 그 극단적인 왜곡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때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행동, 어떤 절기를 지키는 일에 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너 예수님에게 너 귀신이 들렸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주장을 이야기를 왜곡하고 과정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겠죠?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주의가 완전히 환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시하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깔보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사람의 마음은 죄악된 마음, 그리고 굽어진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3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행동은 괜찮은 일이고 합당한 일이고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악한 일이고 죄악된 일이냐, 그것이 말이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왜곡된 생각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을 때, 마음이 굽어 있을 때, 올바른 판단, 공의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에 현재 우리의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일까지 우리는 그 문화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라는 이 말은 우리의 왜곡된 마음, 우리의 이 왜곡되고 죄악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라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말입니다. 뭐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널 기쁘게, 널 해피하게 만드는 대로 해라라는 이 말은 우리 스스로에게 왜곡되어 있는 잘못되어 있는 좌표를 허락해 주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좌표, 사용하고 있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긴장, 그 텐션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지금 모임 안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은 일,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이 쓰고 있는, 너희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좌표가 틀렸다, 죄악됐다, 왜곡됐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적용하는 가장 큰 적용점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롭게 판단할 수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표면적인 것을 보고, 외모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정확하지 않죠. 그것은 진실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봐야지만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둠의 세상의 어둠이란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을 가지고 오십니다. 내가 바로 이 어둠 가운데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은 그 자리에 너희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 나를 따라오고 나에게 들어와라. 참된 길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바로 진리이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멤버가 된다는 것이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해서 이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거나 어떤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신뢰를,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온전히, fully 믿음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말은 그냥 구원받았을 때그한번 순간적인 그 순간만을, 한 번의 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은 어느 삶의 어느 한 순간에 그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온전하게 이 예수님이 주신 삶 안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불완전하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문이고, 내가 진리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온전히 예수님의 신뢰를 온전히 할수 없다면 우리가 죄악된,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이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된 이 본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신뢰를 놓으시기를, 신뢰를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믿음 가운데, 신뢰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거 본문에 보시면 알수 있죠. 사람들이 영적인 행동을 하고 어떤 엄청 거룩한 절기에 참여하는 줄 알지만, 참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속은 온전한 공의로운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 멤버가 되고 지금 예배 드리는 이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의 마음,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분들의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조금씩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조금 더갈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께 더 붙어 있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들, 아니면 집에서 뭐 집에 있든지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문이라는 것 기억하는 그 방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중 누군가는 처음으로 삶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께 믿음을 드리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중 누군가는 많은 영적인 행동, 종교적인 행동은 했지만 아직 한 번도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우리가 이거 성찬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찬의 과자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주스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